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9월 4일 수요일 큰 환란. 마가복음 13장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가복음 13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하는 14절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마가복음 13장 19절도 전환점이 된다. 이 말씀은 창세 이후로 전례 없는 큰 환란을 말한다. 이는 예루살렘의 함락 때보다 더 크고 더 광범위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또 마가복음 13장 19절은 미래 시제로 전환하여 예수님 시대보다 더 멀리 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이 다니엘 9장의 예언과 짝인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19에서 23절에 묘사된 큰 박해는 작은 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다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 1260일의 예언 기간은 문자 그대로의 1260년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서기 538년에서 나폴레옹이 교황을 포로로 잡기 위해 장군을 보낸 서기 1798년까지 이어진다.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은 교회 통치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마가복음 13장 20에서 23절을 읽어보라.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으며 박해가 끝나갈 때와 관련해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마가복음 13장 20절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박해의 시기가 단축될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박해의 불길이 잦아들면서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었다. 작은 뿔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개혁에 동참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따르면 작은 뿔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1에서 23절은 또 다른 위협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 경고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에 주의하라고 알려주셨다. 교훈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이후 박해의 때는 감해지고 작은 뿔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는 이내 세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묵상.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그분의 사역은 아직 확장되기 전이었지만 예언을 주셨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면들을 확인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큰 환란. 교회의 박해는 1260년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 교회에 임할 큰 환란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각시대 대쟁투 266. 고난을 말하면서 그것이 감하여질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각자 겪는 삶의 고난이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보존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벅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짧지만 깊은 생각을 나게 하는 몇 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짧은 글의 주제는 3초만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닫은 버튼을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머뭇거리는 앞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나 어린 자녀가 정말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차일지도 모른다. 죄짓고 감옥을 가는 사람을 욕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만일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떠한 책을 읽고 덮기 전에 3초만 생각하자. 책 속에 나의 인생을 바꿀 내용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참 의미 있는 글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잠시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라디오를 끄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의 내용 어딘가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말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전반부, 곧 1장부터 13장의 이야기가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과 사건에 관한 기록이라면 후반부 14장부터 20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 특별히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은 새 천사의 기별과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5장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일곱 재앙의 준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에는 젖먹는 힘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없던 힘도 짜내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천사가 준비한 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지향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진노의 잔을 붓기 전에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숫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참고 또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뭐라고 조롱합니까? 에이, 예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 보라고. 온 세상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은 그 이 다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잖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듯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잔이 차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실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지금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앙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끝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 울려 퍼질 장엄한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부르게 될 성도의 노래. 그 노래의 제목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는 실로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부르는 장엄한 하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멋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손에 손에 검은고를 가지고 부를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울려 퍼질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동안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잊게 해줄 환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 이미 이 노래를 먼저 불렀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의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바닷가 언덕 위에 서서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회당에서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로 세상에서 나와 시험의 홍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 전 과연 어떤 시험을 극복했는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난의 땅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 실로 대단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을 그곳에서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요셉 덕분에 과분하게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그들은 그런 행복의 시간은 기억도 못한 채 날마다 중노동과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 애굽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아들이라도 낳으려 치면 가슴을 쥐어뜯고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 탈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권투로 말하면 완전히 KO를 당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모든 재물들도 마음껏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첨단 것들의 목숨줄까지 모조리 끊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구나, 어쩌면 저렇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없는 호소와 간청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도 아홉 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행복한 가슴 설레이는 여정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간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가슴 서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전사가 애굽을 방문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면서 그들은 서둘러 애굽 땅을 출발했습니다. 이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대기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서서히 고센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탈출은 갑작스럽게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합지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동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과 통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지도자도 임명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무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명, 심이 많은 잡적과 양과 소, 가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의 무리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쉽게 해서 200만이지 실로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무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입니다. 사람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뭔지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가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는 것처럼 어린아들이 어두운 밤길을 갈 때면 아버지가 그의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추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직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고생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홍해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 소문을 애굽의 바로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텐트를 쳤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특별병거 탱크 600대를 모집했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를 쫓았습니다. 전속력으로 악에 바쳐서 분노에 치를 떨며 눈에 불을 켜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삽시간에 진중에 공포의 그림자가 싸늘하게 돌았습니다.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모세의 믿음 있는 한마디가 우렁차게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지만 모세의 이 믿음 있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훈련도 자제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난폭하고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4쪽. 멀지 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마저도 불길한 전조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가엾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길을 막으시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밝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운데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양편에 멈추어 벽을 만들고 가운데로 마른 길이 드러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하게 흐르던 바닷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갈라지더니 가운데로 마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자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바닷길을 통하여 쏜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애굽 군사의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서서 부른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치유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그렇습니다. 이때 부른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승리한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홍해의 검은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만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검은 물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마음껏 목소리 높여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시다. 사랑합시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엄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신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가 뿌린 씨에서 그대는 추수하게 된다. 그대의 거처에서 부드러운 말이 항상 들린다면 그대는 그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이것을 볼 때 그대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그대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기억하라, 추수할 시간은 멀지 않다. 나쁜 씨를 뿌리지 말라. 사단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깨끗하고 순결한 씨앗만을 뿌려라. 사랑하는 나의 자매여, 그대는 질투와 시샘이 많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대는 그대가 멸시를 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대는 너무 많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습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노력과 인내와 열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대의 잘못과 실수에 관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 우리가 그대의 흠을 자유롭게 말하는 반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그대를 돕기로 약속하는 바이다. 그대에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음을 나는 보았다. 그대의 천성적인 병폐가 가장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드러난다. 그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가 그들에게 대해 취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 태도는 가장 기분 나쁘고 불경스러운 것이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그대의 부모가 그대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대접을 자녀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대는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과 즐거움을 희생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그대가 그들이 무덤으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애는 근심과 문제로 가득 찰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중년이 되어서나 노년이 되어서나 구속력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구실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없다. 이 엄숙한 의무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주께서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들의 수를 누리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정도로 무가치한 주제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그대가 순종한다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대가 만일 불순종하면 그대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나의 자매여, 여기에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원한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라, 캐내어라. 그대의 생애를 살펴서 자신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대의 품성을 더럽힌 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에 의지하라. 자신을 위로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라.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그리고 그대가 죄인임을 볼 때 십자가 밑에 찢긴 심령으로 엎드리라. 예수께서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무리에 가담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정결하고 조화된 하늘에 적합하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는 충돌이나 불화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행복과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엘 자매여, 그대는 구원에 관해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그대는 가끔 열렬한 노력을 하였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케 했다. 그러나 그대는 필요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면 그대에게 필요한 권고를 풍성히 주셨을 것이다. 교회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려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귀한 은혜가 크게 부족하다.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에게 무관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대의 영혼은 그 백성을 반역하였다. 그들은 잘못 느꼈으며 잘못 말하였다. 그들은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 일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하늘은 그것에 대해 눈살을 찌푸린다. 예수께서는 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를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께 와서 배우라. 그대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참외는 박목박과 오이속의 한 해살이 덩굴 식물로 분류학적으로는 멜론의 한 변종입니다. 참외의 1차 원산지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이며 2차 원산지는 인도와 이란, 튀르키예, 중국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인도산 야생종에서 개량된 것이라 하며 재배 역사가 긴 식물입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재배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곳은 거의 한국뿐입니다. 꽃의 형태도 다른데 중국과 일본의 참외는 대부분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모두 있는 양성화지만 한국 참외는 암꽃에는 암술만 있는 단성화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흔히 한국에서 보는 노란 참외는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종이고 해외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안 멜론 또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인 참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제식품 분류에서 코리안 멜론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참외는 땅에서 자라 과일인지 채소인지 혼동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채소로 분류하며 정확하게는 과채류에 속합니다. 박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수박과 오이, 호박 등과 친척이며 특히 오이 속에 속하므로 오이와는 가깝습니다. 참외의 제철은 여름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합니다. 참외는 멜론과 오이의 중간 정도의 맛을 내지만 오이 특유의 쓴맛이 없습니다. 단맛과 시원한 맛이 조화로운 편이며 참외의 어원도 참과 오이가 축약된 것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과일들이 대부분 그렇듯 참외도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외는 구성 성분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도 100g당 30kcal 정도로 낮아서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피로 회복에도 그만입니다. 여름철에 수분 공급과 피로 회복으로 좋으며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칼륨이 있어서 바나나와 깻잎처럼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므로 이뇨작용에 좋고 엽산이 풍부하여 빈혈이나 산모들이 먹어도 좋습니다. 참외를 차로 끓여 먹기도 하고 음료로도 먹습니다. 참외는 굵은 노란 바탕과 하얀 줄이 특징으로 칼로 껍질을 벗기면 하얀 과육이 나옵니다. 맛은 멜론과 비슷하지만 참외는 식감이 좀 더 아삭아삭하고 단단합니다. 제철에 먹을 경우 이 하얀 과육 부분에서도 단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멜론보다 더 달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각사각한 외피의 식감과 과육 안쪽의 흐물흐물한 태좌 부분의 단맛, 그리고 외피의 즙이 많다는 특성이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달고 시원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특성 탓에 미적지근하게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시원하게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참외에는 자잘한 씨앗이 많은데 이 씨앗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종종 있으며 씨앗을 전부 떼어내고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붙어있는 태좌가 가장 달고 엽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참외씨는 토마토씨와 같이 억세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으며 토코페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외씨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데다 기름을 짤 수 있을 정도로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참외를 먹고 설사를 한다면 씨앗은 버리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박아서 장아찌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오독오독한 식감과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지며 달지는 않습니다. 참외보다는 이와 비슷한 채소인 울외를 주로 장아찌로 먹습니다. 참외는 대부분의 다른 과일처럼 껍질 쪽에 좋은 영양소가 몰려 있어 가능한 껍질째 먹는 편이 좋지만 참외 껍질은 제법 딱딱한 편이라 인기는 없습니다. 같은 밭과 친척들과 비교하자면 오이보다는 딱딱하고 수박보다는 무릅니다. 그래서 아예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재배한 참외도 있습니다. 참외는 여느 과일과 다르게 작은 것이 더 맛있는 경우가 많아 귤과 비슷합니다. 참외를 재배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 호박 모종과 참외 모종을 붙이는 접붙이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을 붙인 후 참외의 뿌리는 죽고 호박의 새잎은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어 결과적으로 성장하면 호박 뿌리 위에 참외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참외는 역사가 깊은데 약 4세기 삼국시대로부터 재배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재 중에도 참외 모양을 본 딴 도자기들이 많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려시대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여름에 먹는 참외 맛이 각별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었으며 조선 통신사에게 일본인들이 참외를 선물로 너무 많이 주어서 나중에는 고사해야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유독 참외를 좋아하는 것은 주변 국가에서도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겪은 일들을 묘사한 기행문 열하일기에서도 청나라 농부에게서 사들인 참외를 가지고 하인과 함께 밤에 야식으로 먹었다는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1984년에는 홍릉 종묘에서 금싸라기 참외를 개발하여 보급했는데 이는 한국 참외의 획을 그은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오보꿀이 나올 때까지 20여 년간 장수했습니다. 그 이후 농우바이오에서 개발한 품종인 오보꿀이 2003년 출시되어 2010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원래 196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도 참외를 상당히 재배했으며 한국과는 달리 줄무늬가 없는 품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멜론과 참외를 교배한 프린스 멜론이 싼 값에 유통되자 속속 멜론 재배로 전환하여 일본에서 참외의 자리를 멜론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외를 보기 힘들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며 옛날 음식이라 생각하거나 심지어 아예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한국에서 수입한 참외를 통해 참외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늘어 명칭도 참외에서 음차하여 참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로 한국인은 참외의 과육의 단단함에서 오는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인은 멜론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박 모종에 접붙여 더욱 강하게 자라는 참외처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